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된 백성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를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전은 사실 바울에게서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이 둘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한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오늘 성전으로 주의 백성이 모인 교회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주의 교회로 모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과연 이 교회에서 어떤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까? 구약 성전에 안식일을 맞이한 백성들은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특별히 저녁에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노동하지 않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이들은 구약에 있어서는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지만 신약에 있어서 먼저 안식하고 그런 후에 일하도록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입니다. 즉 구약의 율법이 다스리지만 신약에는 은혜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너희는 모든 처소에 불을 피우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이스라엘은 모든 처소에서 불이 꺼집니다. 도무지 불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음식을 만들어 먹지 않았다라는 이것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의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더라 라는 그런 말로 이해해서는 그들의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다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에 저녁에 시작되어진 그 안식일에 모든 나라에 불이 꺼졌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불이 켜져 있는 곳이 어딜까요? 정말로 불이 켜져 있어야 할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불은 성전 안에서 켜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들어가니까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들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 가니까 거기에 불이 있습니다. 지성소에 가니까 깜깜한데 거기는 참 빛 대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주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불이 그곳에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불로서 자기 백성의 죄악을 보십니다. 그들이 제물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가리움과 사함을 받습니다. 제물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경에 불이 꺼지고 성막 안에 불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다루십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불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 자신이 불로서 거기에 있고 너희는 오직 그 불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야훼는 질투하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는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신지를 말합니다. 신명기 29장 20절에 야훼는 이런 자들을 사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야훼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고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야훼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 지워버리시되 야훼께서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하였고 하나님의 질투에 화염에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말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 오늘 본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를 부어 쏟아쳤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즉 이는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동을 두고 모세 이후에 이 문제를 해석한 것입니다. 이처럼 질투의 불은 삼키는 불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4장 33장 14절에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불과 함께 거하리오 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이상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질투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도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질투하셨다면 삼키는 불로 드러나셨다면 신약에도 삼키는 불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스라엘 가운데 불이 사라진 것은 단순히 음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안식일에 음식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불로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제물로 나오지 않는다면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참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제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제물을 드리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로서 그들을 보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참 안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오직 성전에 거하시면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다스리십니다. 불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며 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경각심이 되었습니다. 오직 성전에만 불이 있고 오직 성전에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이 활활 타오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교회 가운데 권징을 두셔서 그 권징을 통하여 질투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구약처럼 인위적으로 땅이 갈라진다든지 하늘의 불이 내서 우리를 태워버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 있는 백성 가운데 꺼내내므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 복을 차고 나아가든지 아니면 교회가 그를 교회 밖으로 내치든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서 여러분을 끊어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저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저주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말하겠죠. 예, 목사님 인터넷에 많이 나옵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들이 섬기는 그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방식으로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 방식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들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성전이 보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모여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에서 주를 예배함을 아십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성전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음과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거하실 처소로 새 성전을 건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지어져가는 성전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이 되어 둘째 다른 사람들과 한 백성으로 함께 셋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성전이 지어져간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지어져가는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 성당과 모세 벤 아이몬 예배당 그리고 이맘 알타이브 모스크라고 하는 이 천주교와 유도교 그리고 이슬람의 세 가지 종류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동일한 크기로 동일한 높이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변에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들을 아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숨기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지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지은 이유는 종교 간의 우위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평등한 종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 이곳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곳에서 종교 간의 차이가 없고 서로 예배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종교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 단순히 이방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 목사들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말들 중에 한 말이 오늘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보수적인 교회는 그를 목사라고 말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인간의 선호에 따라 선택되어 있는 그런 종교입니까? 기독교회가 인간의 세운 인간의 업적입니까? 오늘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헌금하여 우리가 세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의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헌금을 하나님께 바쳤고 그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운 것이다, 우리의 업적이라고 말할 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헌금을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물로 드린 것이고, 아니 교회를 세울 때는 내 돈 가지고 세운 것입니까? 구약에서 여러분이 성전을 세우는 장면을 유심히 보십시오. 성전은 한 번도 자기 돈 가지고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의 결과를 통하여서 그 예물을 드리게 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출애굽할 때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합니까? 예, 그들이 엄청난 보화를 가지고 나옵니다. 애굽인들이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성전을 짓는데 너무 많아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자신의 업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들은 또한 하나의 바벨을 쌓는 일이고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업적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내가 내 업적으로 믿음이 강하여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 때 여러분 이 간증들은 놀랍게도 여러분이 또 하나의 바벨을 쌓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은 당신이 가하시는 성전을 세우심에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오늘 보면 20절 마지막에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혹은 어떤 번역가들은 이 모퉁이 돌을 머리돌이라고 번역합니다. 어느 쪽이 맞든지 간에 그 의미는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결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이 이미지를 신약에 여러 번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과 이사야 28장 16절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해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신약에 나오는 많은 용어들, 신약에 나오는 많은 생각들, 신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구약으로부터 빌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신약을 통하여 보아야만 구약의 의미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구약을 통하여 신약을 보게 되어지면 신약의 그 의미가 더 훨씬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과 8절에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유대인들이 거부한 모퉁이 돌이 돌로서 당신 자신을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당시의 건축에 있어서 먼저 모퉁이 돌, 머리돌이 놓아집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돌들이 놓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이 세워질 건물의 어떤 형태를 만든다든지 이 건물의 방향을 만든다든지 이 건물의 경관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머릿돌의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머릿돌을 잘 보아야만 합니다. 달리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건물의 방향과 형태를 제공하는 분입니다. 예수는 전체 건물을 지지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스스로 교회를 건설하는 데 바쁘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올바르게 교회를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그 건물, 그 교회는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교회는 심지어 지탱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성전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진 어떤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동일한 방식으로 믿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후원의 모임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를 돕고 어떤 티르키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돕고 이런 단체가 교회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근거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래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고 교회는 저기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리스도는 여기 있고 교회는 저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여기 계시고 교회는 여기 있습니다. 교회는 저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저기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여러분, 몸과 머리가 분리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개인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어지면 그것이 몸이고 거기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있게 되어지면 그게 교회입니다. 이거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와 예수님이라는 신앙, 나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았다라는 한국의 신앙을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전혀 없는데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이런 측면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의 성도들은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이 교회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 가면 되지 뭐, 여기서 치료받으면 저기 가면 되지 뭐 라고 그렇게 생각해버립니다. 아니, 나는 저 사람이 싫으니까 다른 교회 가야 되겠어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자주 말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도 그 사람 싫어서 떠날 겁니까? 천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였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 물을 자의 일을 행하지 않을 때 부끄럼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돈 가지고 내가 안 사는데요. 그렇게 성경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개인주의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교회 없는 구원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보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성례가 이루어지고 그 성례를 통하여서 아, 저 사람이 성례를 받게 된다면 나도 저렇게 받았고 나도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요, 여러분 마음에서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사나 안 사나 가지고 구원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 그렇게 평가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오늘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사는 것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해야 천국 갈 수 있냐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곳 가운데 아무도 못 갑니다. 여러분 중에 거짓말 한 번 안 한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못 가지요, 그죠? 거짓말 안 하면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적인 상상 가지고 어떤 신앙의 일들을 바라보지 말고 구원의 약진을 개인적인 경험 가지고 보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님의 식양대로의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제시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서 교회를 찾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도원에서 찾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떤 세상의 단체 가운데 찾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모인 무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의 날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인 무리가 있는 그곳이 참되게 교회를 표지를 드러낸다면 그곳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머리와 연결되어진 그 몸을 거기서 보는 겁니다. 자선단체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계십니다. 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선포됩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둘째,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 위에 다른 산돌이 함께 쌓여져 주의 성전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이 지워져 간다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바 오늘 우리가 건축하는 일은 조금 더 이전의 일로 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건물을 세울 때 철골 작업을 하고 거푸집을 만들고 그 안에 레미콘으로 콘크리트를 쏘아 붓습니다. 이러한 건축에서 바울이 설명한 바를 다 이해하기는 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세대 전 여전도의 회원들은 잘 알 겁니다. 건물이 어떻게 세든지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적어도 몇십 년 전에 건축을 생각하면 일단 먼저 머리 가운데 먼저 돌들을 쌓아가는 방식으로 건물을 짓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세워지는가, 머릿돌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어릴 때 교회에 가면 항상 머릿돌에가 날짜를 적어놨습니다. 머릿돌 쌓는 날짜란 거예요. 그리고 밑에 중국 날짜가 있죠. 그죠? 머릿돌 몇월 며칠, 중국 날짜 얼마 얼마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게 머릿돌을 왜 이렇게 기록했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머릿돌은 뭡니까? 그 예배당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얼마나 견고한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머릿돌 가운데서 이제 벽돌을 쌓고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2장은 바울이 언약의 중첩기 상황 가운데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바울은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들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오해나 잘못된 개념도 제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등심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바울은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왜 그들은 이등신자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도록 만들어야만 합니까? 바울은 당대의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고 야훼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신다라고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이 갖지 못한 특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이 가지 못한 엄청난 특권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야훼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신이고 우리는 말에 힘이 세지 않아도 우리의 다리의 근육이 강하지 않아도 우리는 능히 저들을 이길 수 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언약의 중첩기에 와 있습니다. 이제 옛 언약의 백성들과 새 언약의 백성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을 통한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복이 언제 성취되느냐? 이제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이 일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점차점차 퍼져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회심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나시린 규약을 지킵니다. 그들은 여전히 짐승을 잡아 바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그 당시에 재물을 잡아 바쳤는가라고 그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잡아 바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기념물로 잡아 바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에서 성전 중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백성들이고 이제 이방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를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너희보다 낫고 너희보다 더 위대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어떤 현상적인 모습을 보이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할례를 받았으니까 지금에 우리가 뭐 보자 소리는 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할례받은 모습들을 그들은 이야기할 수 있고 충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성전에 가서 이제 그들은 제물을 잡아 바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중에 오늘 제물을 잡아 바치는 것이 죄사함의 확실한 증거가 될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확신을 더 줄까요? 예, 그렇게 말하죠. 근데 다 거짓말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다가도 양자 받친 분, 와, 진짜 저렇게 죄사함이 있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다는 게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안 믿지 않습니까? 근데 위에서 딱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직장에 복을 주신다니 뭘 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그러죠. 사실은 죄송하지만 저는 그것을 큰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일입니다. 조금 가난은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요구한 것들이 율법의 준수를 요구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15장 9절, 19절과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방의 신자들이 이등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요구한 게 뭐냐하면 이겁니다. 우상에 들은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고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이방 신자들이 이등 신자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야훼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 가까운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 이사야의 예언을 바울은 오늘 빌려오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강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지요. 이 이사야 57장의 인용문은 이스라엘의 포로 상태로부터 해방되어 돌아오라는 예언을 담고 있는데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의 참된 상속자인 그리스도께로 돌아옴으로써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합니다. 바울은 동일한 시민 사이에 나누어진 두 담을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너는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전에는 너희는 유대인이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에베소 성전에서 에베소에서 제일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항상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니까 바깥에 나와 우리가 잘 아는 어느 소원이죠? 두라노 소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지역은 디아스포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지역은 회당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회당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참된 교회를 찾는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회당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예배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결과를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외국인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외국인들은 시민권이 없이 그 나라를 여행하러 온 사람입니다. 외국인은 다른 나라에서 낯선 나그네들입니다. 외국인들은 다른 나라에서 아무런 거리를 가지 못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너희가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권속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건물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와 연관하여 동일한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 말할 때 그때 우리는 건물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혹 사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여있기 때문에 건물을 통하여서 교회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로는 건물을 통하여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근속, 하나님의 과정으로부터 집으로 바뀌는 일은 쉬운 일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함께 건물을 구성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돌이 된 이미지로 성전을 건축되어짐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 사실은 베드로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베드로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것은 교회를 의미하죠.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우리는 또한 건물이면서 동시에 이 건물의 내용물들입니다. 살아있는 돌들로서 또한 우리는 건축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건설하시는데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서로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접촉하고 다른 사람과 연관하여 관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서로 교제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오늘 이 교회 안에 그런 교회를 건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교회를 제대로 지어가고 있습니까? 물론 이 교회 가운데 많은 긍정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어 가시는 그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아 당당하게 잘 지어져 가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는 언제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교회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떠나간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 교회는 언제나 표지를 가지고 있지만 불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살아있는 돌들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건축자입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께서 포함시키기 원하시는 것과 동일한 건물의 돌들로 포함되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이 말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시민입니다. 주 예수께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다 포함시킵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는데 어떤 사람은 산돌로서 삐죽삐죽 모아납니다. 어떤 돌들은 또 보게 되어지면 너무 동글동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정말로 짓기 힘든 돌이 뾰족하거나 둥글둥글한 겁니다. 우리는요 둥글둥글하면 좋다고 생각하죠. 근데 둥글둥글하면 정말 집 짓을 때 힘들잖아요. 그냥 각진 돌은 그냥 쌓아 올리면 될 건데 둥글둥글한 뭡니까? 우리가 잘 콘크리트를 이겨서 시멘을 이겨서 그 공간을 다 채워내야 되지 않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 뭐가 됐다고 필요 없다고 버려버리고 둥글둥글하고 필요 없다고 버려버리고 각진 그것만 가지고 짓겠다. 이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지을 때 함께 교회를 짓는 산돌로서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을 보아야만 합니다. 때때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모두 버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그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마디가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도와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또한 정말로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한 부분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정말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교회라는 건물에 돌들로 진정으로 포함시키고 있고 또한 그들을 통해 교회를 지어가고 있습니까?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산돌로 주의 성전을 지어가라고 부름받은 형제 자매임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 예수를 머리돌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산돌이 되어 지어가는 그 건물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 건물은 성전입니다. 이제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성전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집을 건축할 때 어떤 집을 건축하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약 그 집을 건축하면서 아이가 뛰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건물을 지을 것입니다. 정원이 있고 여유를 즐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집을 건축하고 실제로 설계하고 그 집을 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내가 이 집에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설계할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과 교회는 하나가 되어 성전으로 건축됩니다. 이 성전을 두고 오늘 본문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전의 이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이 처소는 인간의 설계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의 설계로만 가능합니다. 왜 여러분 이 성전이 인간의 설계로 부족합니까? 인간의 설계로 왜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이방의 종교는 인간의 설계로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그 신전에서 사람 인신제사를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들은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신제사로 그들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 안에 나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계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두고 성경은 하나님의 식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식양대로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삼위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을 만나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담이 밟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땅은 신음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을 드러내었습니다. 아담은 그 땅에서 하나님과 만났고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아 하고 부르셨고 아담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동산 성소에서 추방당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더 이상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땅은 더러워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신을 신어야 한다는 것을 정부정의 문제로서 율법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땅 안에서 부정을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그들 자신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역대하 6장 18절에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성전이오일까. 여기 보십시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3층층 하늘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습니다. 데이큰 밖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3층천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바로 20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고 하신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문패를 붙였습니다. 이것은 내 집이다라고 이렇게 문패를 붙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성전에 두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야훼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자신이 거주하는 성전을 설계하시고 지혜로운 건축자들에게 맡겼을 때 그 설계와 시장대로 건축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에 열한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시경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은 정말로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성막은 보잘것없지만 화려했습니다. 그 안은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이 지어지자 바깥도 화려하고 안도 화려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갈수록 더 순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모든 보석들이 더 순도가 높아지고 모든 재료들이 더 훨씬 거룩한 재료로 사용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성전은 지어져 갑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을 짓게 될 때 오직 하나님의 식양대로 오직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혜로운 건축도를 짓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다라고 자기를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바울 자신만이 아니라 또 다른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 향하여 어떻게 세울까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지혜로운 건축자 중에 에베소 교인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야만 합니다. 그 성전의 건축은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아버지께 주님의 나라가 완성하여 바칠 그때까지 이 성전은 건축되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해 보이지만 그 교회는 건축될 것입니다. 이 성전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고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그 모퉁이 돌이시라면 성전의 형태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만일 한 단체가 교회라고 불리지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틀을 떠난다면 여러분 그 단체는 하나님 살아계신 성전을 찾을 수 없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한 단체가 교회라고 불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근거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 단체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세운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할 때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여러분 생각대로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 더 많이 모이게 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겠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신학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하고 연구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식양이 어딘지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는 성경 안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면밀하게 살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인 무리가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지고 어떻게 야외 하나님과 연결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습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교회이고 만약 이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만 명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큰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방법을 연구하는 번영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성 신학을 여신으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류애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국가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부활의 근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에 옛 언약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실 때에 부활하실 때 새 언약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유대인들은 자신의 왕이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음에 불구하고 그 주를 내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그들이 천명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모퉁이 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결합되어 있고 자랍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위에 계속해서 세워져 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나는 못났다고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히 보시는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성막은요 정말로 이스라엘 성막은 밖에서 보면 정말 볼 것 없습니다. 천막으로 뒤덮어 놓은 겁니다.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에 참된 불이 있고 거기에 소멸한 불신 야훼 하나님 계십니다. 시온자에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전들은 교회들은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는 교회는 영원한 건물입니다. 그 교회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신의 성전을 삼으셨습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건축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건축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확실합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건축자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건물들의 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가장 완전한 건물로 지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모임 속에 두세 명이 모인 거의 모임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것을 두고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